저는 신자를 보면, 여러분 믿는 분을 보면 항상 부러워요. 야, 나 같으면 수련회 어떻게든 빠지려고 이 황금 같은 연휴에 어디 갈 텐데,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오셨다는 게 존경합니다. 아, 진심인데 이렇게 진심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도 함께 받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같이, 우리 같이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저희가 어제 저녁에 함께 성령으로 산다, 그 성령으로 살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걸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과도 연결이 됐었고, 창조의 기사와도 함께 연결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출애굽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쉬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대충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 교회랑 어쩜 이렇게 똑같으세요? 전부 다 목사님, 어려운 걸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정말 저희 빈정이 상합니다. 다 아는 거. 근데 처음에 바로와 그 10가지 재앙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유월절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죠. 그리고 이 모든 광야를 거친 광야한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1번, 이 유월절 사건 때, 그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유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넘어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삶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네 가지죠? 물론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다시 1번, 2번, 3번, 4번. 1번 유월절, 2번 홍해, 3번 광야, 4번 가나안.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때 구원받았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네, 한 네다섯 분. 좋아요. 그러면 아니다, 홍해다. 홍해를 건널 때다. 홍해가 별로 인기가 있군요. 자, 그러나 광야 생활이다. 광야 때 구원받은 것이다. 확실히 인기가 없네요, 광야가.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구원이다. 가나안이 인기가 이렇게 없었으면. 5번. 정답이 답이다. 여러분이 아마 손을 안 대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거나 혹은 강사를 위해서 참고 계신 거라 생각하시는 한테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을 때를 구원이라 이렇게 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라, 즉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개 구원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목사님 그 네 개 다 아니고 이스라엘은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수 중에 고수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되게 그 고수로 이렇게 더 나은 답을 하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제 질문의 의도는 어떤 거냐면, 그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좁은 의미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은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으로 말하자면 1, 2, 3, 4가 다 맞으신 거예요. 어디다 손을 들으셔도 괜찮았어요. 얼마나 괜찮은 강사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진리를 전달하는 이 놀라운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 네 가지의 것이 다 구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야기할 내용이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는 겁니까?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나는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닌가요?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이 질문을 한 보다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즉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구원에 어떻게 본다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구원이 우리가 다 설명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이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는 유월절도 포함되고요, 홍해도 포함되고, 그리고 광야도 포함되고, 가나안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오묘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구약 전체를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티브거든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시편도 그렇고 심지어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럴 때는 주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닷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지 않으셨느냐,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만큼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을 얘기하지만 그 모세오경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를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을 누가 썼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어도 답을 안 하는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옆에 앉아가지고 보다가 아 6일 만에 이렇게 썼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창세기를 쓴 시기는 출애굽을 쓸 때예요.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가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출애굽의 언어로 창세기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그 언어적인 표현은 출애굽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언어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흑암과 뭐 그리고 사람이 그 이 처음에 나올 때 그 맨 처음 그 세계를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 자체가 바로 광야의 언어예요. 예레미야도 같은 단어를 써요. 그 즉 말하자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제가 믿어 보이지 않으면 부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부목사님 히브리어 전공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즉 이 모세가 출애굽 사건 때 이 창세기로부터 그 나머지 책들을 저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성경 창세기부터 사실은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계시록은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광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모티브가 그대로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찾건 못 찾건 그리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건 이해하지 못하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배경이 이 계시록을 쓰는데 나타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을 보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사실상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더 재미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어저께 밤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쳐드려요. 누굴까요? 90%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냥 제가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목사님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웬만해서 항복을 안 하니까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웬만해서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장입니다. 일단 2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홍해와 광야와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출애굽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단 말인가?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두 가지의 의견이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다수결로 예, 가셨는데 바로 그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시지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2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야기는 다 하신 얘기예요.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십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어디 나오는 건지 좋은 성경은 밑에 보면 나오죠?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기역 니은이 있어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했을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호세아가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호세아서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보여주려고 했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 아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사건은 단순히 헤롯을 피해서만 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 속에서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처럼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것을 내가 애굽으로부터 그를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개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사신 인생은 무슨 인생을 산 거죠? 애굽 나왔던, 즉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인생, 민족의 역사를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한 번 출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출애굽했던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불리우는 애칭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딱 보고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무슨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은 확실하게 암송하고 계신데 그 전에 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어린 양? 잘 마치셨어요. 근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죠? 아, 힌트. 유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즉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 사건을 예수님이 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열 가지 재앙은 뭐 유월절 사건이 피크였으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사심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일을 같이 겪으셨어요. 자, 홍해 사건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한 일이 뭔가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뭘 했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어저께 이미 공부했었죠?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뭐 꼭 한 게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성경을 안 찾았더니 여러분이 전혀 이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기에는 오늘 이렇게 예배 같이 참석하시려고 올라오신 분이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많이 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같이 참석하시면서 아, 어저께 저녁에 왔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이분이 안 오나 오나 똑같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죠. 한번 찾으셔야겠네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갑시다. 1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홍해 사건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은 그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하게 예수님의 경우에 무엇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 사건에서 여러 가지 비주얼한 걸 많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비주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다 물만 갈라진 게 아니라 물이 갈라질 때 무엇이 있었죠? 뭘로 갈랐어요? 바람으로. 그 바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 때 그 세례 사건, 즉 이 홍해 사건이 창조 사건과도 연관되어서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것도 똑같은 루아흐, 바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이유는 이 천지 창조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도 계셨고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창조가 일어날 때마다 이 출애굽 사건도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창조, 재창조로 얘기하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끊임없이 이 출애굽 사건을 재창조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창조로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도 똑같은 홍해 사건과 같은 성령의 임하심과 그의 물의 세례의 사건이 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 건너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눈치다, 진짜로 아는 거다. 아시는 거죠? 예.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아는 거예요. 한 가지만 외우면 다 아시는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떡으로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시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요. 우리 인생으로 친다면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다들 넉넉하세요? 사는 게 재밌으세요? 만만하세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힘들어요. 요사이 뭐 아무리 경기가 좋으신 분들도 어려운 그런 시기고 회사 생활 자체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기도 어렵고 그래도 할 건 다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아, 주님 정말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목사님이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주일 낮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지켜야지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여기 자주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끼 정도 금식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시면 금식 돼요, 이거.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럴 때는 다 얼굴들이 싸하세요. 광야 같은 인생, 힘든 인생. 일단 눈꼬리 처지고 그리고 얼굴 색깔도 좀 그렇고 힘들고 힘들다. 아, 우리 애 때문에 속 썩는다. 우리 참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다. 다 그러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광야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란 뜻이에요. 우리가 되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순서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되게 너무 힘드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겨내시려고 되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문제를 이겨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의 경우도 반대예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설득이 안 되죠, 그죠? 알아요. 설득이 안 되죠. 아니,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데 그게 성령이 충만해. 전 성령 충만 안 받을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이 받고 안 받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주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선 굉장히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가끔 잊어버리시는 게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살던 것을 그대로 살기가 어려워져요. 안 맞는 옷을 입어야 되신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었던 옷을 이제는 그 옷이 몸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상하게 처음에는 기도하면 6개월까지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즉답이에요, 즉답.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일수록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오나? 와요, 안 와요? 아, 우리 솔직하게 주일인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오세요? 아,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하면 너무 재밌지만 시간 관계상 기도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뭔가 기도를 잘못했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겪어야 할 것들을 겪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졌거든요.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은 너무 이해를 잘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죠. 디즈니랜드라고 아세요? 시카고에서 제가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와서 그 가는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내일이. 그래갖고 표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내일 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친구 목사님도 그래서 그럼 제가 화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그동안에 어디를 한번 가고 싶으신 곳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다 그 강사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저도 똑같고. 뭐 있습니까? 혹시 강사가 여기서 심심하게 지내다 갈까봐.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럼 시카고에 갈 만한 곳이, 여기는 별로 갈 곳이 그렇죠. 뭐 LA는 갈 곳이 많아요. 일단 디즈니랜드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갔는데 가서 줄을 서서 거기서 타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가봤더니 사람이 많은데 딱 써 있는데 3시간 딱 써 있더라고요. 3 hours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 정말 대국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한국의 청룡 열차는 1분 30초예요. 여기는 3시간을, 이야, 알고 봤더니 3시간을 기다려서 딱 2분 타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미국 사람 정말 이해, 아니 2분을 타려고 3시간을 기다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뭐겠어요? 새치기. 한국에서 항상 해왔던 거,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배웠던 거 아니에요. 줄 서서 버스 못 타요. 줄 선척하다가 빨리 뛰어나가야 버스 타죠. 그래서 곧바로 앞을 봤죠. 네, 3시간 기다리는 거라고 해서 앞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아는 척하고 앞으로 끼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서, 어우 미국에 놀러 오셨나 보죠 막 그러면서 아는 척하면서 마치 같은 사람인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이거 봐주나요? 절대 안 봐주죠. 금방 얘기하죠. 완전히 정말 X망신할 뻔했어요. 금방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사는데 곧바로 미국 사람의 삶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살아요. 제가 근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와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미국 시민이 아닌 거는 아니죠. 그러나 미국 시민이면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미국 한국에서 옛날에는 소양 교육이라는 것도 받았어요. 아세요? 예, 이북 사람 만날까 봐 미국에서 뭐 외국 여행하면 소양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잉글리시 900 이거 아시는 분 계실려나? 예, 그 미국 오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는 책이에요, 그게. 그때 모든 사람이 그거 갖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This is a boy 한국말로 밑에다 써가지고 This is a boy 이렇게 써가지고 외워서 영어 공부했었어요. 미국 와야 되니까. 마치 제가 한 1960년대에 온 사람 같죠? 저희 교인들도 제가 어느 시대에 속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래갖고 와서 딱 공항에, 그때는 하와이에 주로 많이 내렸지만 거기서 하고선 다시 들어왔지만, 이제 한 번에 비행기를 타는 시대에 오신 분들도 LA 공항에 딱 내려서 딱 처음에 거기 줄 서가지고 딱 만나면 그때 갑자기 영어가 터지잖아요. How are you? 근데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Oh,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셨죠, 그죠? 딱 미국 떨어지니까 영어 딱 나오잖아요. 딱 터지죠, 그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영어 지금도 고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왔는데, 내가 미국 영주권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영어 갑자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자녀로 사실 수 있는 줄 아세요? 네? 그때부터 자기 혼자 기대치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되게 분해하세요. 화를 내고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와 가나안까지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나안이 바로 천국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죠? 생명의 떡이다. 빵이라고 하신 분 없네요. 그래도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뭐라고 그래요? 물이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바로 3,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에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돌만 나오면 다 예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에 돌만 나오면 다 예수님 갖다 붙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 나오는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광야에 있었던 만나, 떡,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마시우게 했던 그 반석,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일으켜갖고 많은 사람 앉혀놓고 먹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너희가 지금 먹은 것이 이 땅에서 주는 그냥 단순한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떡은 너희가 먹고도 또 배고플 것이다. 너희의 조상도 그랬다. 먹고 또 배가 고팠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 나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어저께 설교 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환경과 여러분이 사는 인생과 살아온 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리떡 다섯 개 중에 띄어가지고 슬쩍해서 난 두 개, 어떤 사람은 세 개 먹고 어떤 사람은 다섯 개 좀 줄 수 없나요? 그렇게 먹을 수 있었을지 모르죠. 똑같이 한 개씩만 먹었겠어요? 체격이 다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다 머리가 다른데 아니 학교에는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는 거고 꼴찌도 있는 거예요. 꼴찌가 있으니까 1등이 폼을 잡는 거지 다 1등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다른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것들은 또 먹고 먹어도 배가 고프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것, 영원한 떡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다 한 인생 속에 사신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살았던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옆에 있다?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안에 우리가 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여기서 아 그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너무나 은혜롭다 하시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여러분이 내가 신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다 깨달아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은마 아파트라는 옛날 일이죠. 은마 아파트에. 근데 그때는 높은 고층 아파트가 별로 없었는데 그게 한강변에 지었던 1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굉장히 높은 아파트인데 그때만 해도 아파트 굉장히 유명하고 그 좋은 아파트여서 그 친구가 거기 15층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한강물이 가끔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지면은 그 아파트도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겼다가 나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물이 많은 홍수가 일어나면 제일 없는 게 물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오니까 그 건너편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그 목욕탕에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양동이를 다 들고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그 친구들 너무 그 친구 집에 가서 제가 도와주러 간 거죠. 그때 어릴 때니까. 그 들고서는 그 목욕탕에 가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가지고 15층까지 전기 다 나갔으니까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15층 두 개 들고 올라가는 동안 반쯤 쏟아요. 힘들어가지고 반쯤 쏟아서 올라가가지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딱 해서 내려놓고 요비링을 누르든지 뚱뚱뚱 치고가 싫어요. 이걸 내려놨다 올리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들고서는 발로 차는 거예요. 야! 빨리 문 열어! 친구가 문을 조금 열리더니 굉장히 미안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 야, 성윤아 미안하다. 왜? 빨리 받아. 야, 물 나온다. 이걸 전기가 나가면요 1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못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여름철에 15층에 모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5층까지 모기가 날아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15층에 모기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죠?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에 붙어 올라가고 모기는 도저히 그 위에까지 올라갈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사람 몸에 딱 붙으면 15층까지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에 딱 붙으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그냥 붙어서 가는 거, 착 붙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올라가요. 우리가 착 붙어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그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으실 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30절 신약성경은 351쪽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성자가 무슨 성자인 줄 아세요? 이룰 성자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도자는 무리 도자거든요. 거룩한 무리. 그 여러분이 교회라고 불러요, 그거를.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중에 본인이 나는 참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목사님, 저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들기에는 좀 미안하면 발을 좀 들어보세요. 발들기도 좀 죄송하면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말이죠. 왜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지혜가 됐대요.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만들어내시고 가지게 하신 그 의,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의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순종하여 의롭게 함을 얻었느니라. 의롭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그것은 무슨 것을 뜻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의로움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주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어요. 예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됐어요. 이래도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이 되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좋아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에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라는 걸 자꾸 까먹으세요. 그 전신갑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고 그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싸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하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갖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보다 사탄이 성경을 모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 암송을 해서 사탄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성경 암송 되나?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 최대의 위대한 신학자도 잔 칼빈이 다시 태어나도 사탄한테 신학 지식이나 성경 지식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아멘.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떨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한 분, 삼위일체만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마음이 떨리시고 심장이 떨리세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해하기 어렵고 어렵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랬는데 근데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거예요. 그걸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시겠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으로? 아니 뽑으면 칼이라도 나올지 몰라. 뭉툭한 요만한 단도라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데서 전신갑주에 온 신경을 뺏겨갖고 우리가 말씀 공부해서 말씀의 갑옷을 입고 덤벼라 사탄아! 큰일 나세요. 사탄이 보기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사탄이 싸울 생각도 안 하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를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놓게 만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미천한 성경 지식으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솔직히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르셔서 주님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계시지만 조금만 시험이 들면 어때요? 교회를 나오네 마네 뭐. 어쨌든 여러분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목사님 전 다음 주부터 교회 옮길까 봐요.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모르니까. 에? 그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두 번쯤. 목사도 해봤어요. 아, 이 교회를 내가 옮겨 말아. 인간들하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가 원수지만 저희도 똑같아요. 이거 제가 17년을 목회를 하는데 17년을 계속 똑같은 어떤 때는 뭐 교인들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잊어버리시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끄떡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애국가를 잘 배우신 거예요. 끄떡이 없어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한 말씀이 창으로 갖다 꽂아도 끄떡 없어요. 화살은 벌써 옛날의 끝장이고. 그 정도로 단단해졌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요? 내 설교를 들어주는 곳으로 가련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다. 그러나 그게 우리 겨우 믿음이에요. 제가 저희 장로님들한테 한번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장로님, 아, 제가 요사이 정말 목회를 하는데 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너무 힘이 들고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교인들한테 정말 은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좀 확신이 없다. 저 설교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 장로님들께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장로님들에게 카운셀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꽤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뭔데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교만해 이렇게 겸손하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기 원하죠? 그런가? 그게 교만한 겁니다. 본전도 못 찾았어요. 조금 그래도 저를 불쌍하게 보고 목사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휴가라도 다녀오시죠. 그럴 줄 알았더니 교만해서 그렇다고 회개하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깊이가 우리가 꽤 괜찮은 것 같지만 한 번만 시험이 오면 알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겠다고요?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진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는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 흔들리면서도 여기까지 주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이 비틀거리면서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작자 미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도 원작자를 아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래의 발자국이 난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신 분도 계시구나. 그게 어떤 시냐면 이런 시예요. 어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한 주님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선 그 해변과 같은 모래 발자국, 모래 그 사장 위를 착 같이 인생의 길을 걷는 거죠. 이쪽에는 예수님의 발자국, 이쪽에는 내 발자국이 착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물었네. 주님, 저때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다. 내가 그때 너를 안고 걸었노라. 은혜스럽죠? 얼마나. 근데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제가 사람이 이상한 건지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생각할수록 분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안 안고 걸어가 왜?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꿨어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인생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맞는 거 아닌가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 고백이 그게 맞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쓰는 일기장은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내 인생인 줄 알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도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인생을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을 받으며, 주님께서 영광이 되셨으니 나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라이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 말이 그렇게 내 인생이 곧 예수의 인생입니다 그러시면 아 그런 건가. 영어로 하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대요. His life is my life. 뭐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직도 사대주의가 있는 건지. 저는 제 인생에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의 어떤 그 꼭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떤 그 각성, 내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좀 더 깊은 의미로 깨닫게 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걸 정말 깨달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아 이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저는 그때 주님께 이렇게 주님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올라오시면서도 기도할 거 많이 갖고 오셨죠?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셨군요. 어쨌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내 문제도 있고 다 갖고 오셔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여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라며 다 드리고 이러고 내려갈 때 물론 도로 찾아가지고 가져가지만 이렇게 드리세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꾸 오해할까 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걷고 있고 나는 옆에서 걷고 있는데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도 걷고 나도 걷고 내가 뭐 얘기하면서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서 하나님이 같이 따라가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 덩어리예요. 진짜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걸 남이 몰라줄까 봐 걱정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 그 아, 내가 이런 거 갖고 자랑하면 안 되지.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왜 겸손한 사람을 찾기 어렵나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참 겸손하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겸손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아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겸손에 가까이 갈 수 있지. 겸손하다고 느끼는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어느 때세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어느 날 같이 식사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어르신들한테도 밥을 갖다 드리고 막 교인들한테 야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타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갖다 주시는 분도 있고 특히 밥 먹은 다음에 막 챙겨가지고 내가 갖다 주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교회 와서 적응을 빨리 하시잖아요. 와서 금방 딱 그릇 가지고 챙겨서 아 집사님 제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야 저 집사 얼마나 저렇게 야 어떻게 저렇게 훈련도 잘 받으시고 좋으신 분일까.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저 사람 왜 오자마자 저렇게 설쳐? 이게 자기 교회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 이렇게 남한테 옆에서 야 이번에 새로 오신 그분은 조금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디? 알아 잘하는데 우리가 욕할 때 언제 욕만 하나요? 아 그분 너무너무 신앙도 좋은 것 같고 막 그런데 야 그런데 약간 뻥 아닌 것 같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이
그걸 고쳐야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게 우리구나. 그리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구나.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잘 아시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님 얘기 들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요즘 뭐 문제가 있으시다며요. 누가 그래? 아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번에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도대체 그러냐. 혹시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으시길 바라. 누가 와가지고 집사님 사람들이 다 너무 좀 잘난 체한데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난 좀 교만합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땅을 치며 이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자기가 교만하다는 말 들었다는 게 억울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조금 아까 기도할 때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사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교만합니다. 당신 인간성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 여러분이 절대 인정 안 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저도 인정 못하지만 여러분도 우리 다 인정 못해요, 그거.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에요. You are a lot worse than you think you are. 훨씬 더 나쁜 사람이 우리가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만 넘친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그것을 극복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그것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동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예수가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인생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우리 것으로는 끝나면 이 일기장이 매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방학 일기 쓰는 거랑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다. 날씨 맑음. 오늘은 참 피곤한 하루였다. 집에 돌아왔다. 잤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한 달 전 일 그걸 한번 일기로 적어본다 생각하세요. 내가 그날 뭐 했나. 새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정말 내가 한 일 없이 시간만 이렇게 지난 사람이구나.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딱 보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일기장을 보면 까만 글씨만 있지만 앞에다가 쓸 때 옛날엔 책받침이 있었죠. 책받침을 안 넣고 그냥 막 글을 쓰면 밑에 글씨가 100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이런 고상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인데. 근데 그 뒤에 박혀요, 글자가. 근데 그 글자가 박힌 것처럼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의 일기장이 여러분의 두 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운전해서 여러분은 혼자 운전 잘해가지고 쫙 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일기장에는 보이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글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죠? 눌러 쓰셔가지고 여러분은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느 날 한 분이 마차를 타고 오다가 마차가 뒤집혔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마차가 와다가 굴렀는데요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정말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다른 날은 멀쩡하게 항상 오셨는데요? 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숨쉬고 살아가고 하루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는 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기억하며 매일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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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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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삽니까? 목사님 저는 혹시 몰라도 누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여러분이 욥의 표현에 의하면 침 꼴깍 할 틈도 주지 않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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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해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제가 1시거든요. 여기 1시 아침에 저희 종친회 조금 했어요. 1시는 또 다 본이 갔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모였는데 또 한 분이 파가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저는 파는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파까지 따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마음에 심란해졌어요. 사실 아버님 돌아가신 바람에 제가 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북에 가야 아는데. 근데 어쨌든 그 종신했는데 한씨는 그렇다고 또 내세울 만한 인물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인물은 한 명에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한석봉이 있잖아요. 그죠? 한석봉. 한석봉이 명필이에요. 당대의 명필만 아니라 역사적인 명필인데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도 이 한석봉의 글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종이를 구하고 금으로 섞은 그 벼루와 먹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글자를 하나 얻으려고 한석봉에게 기다려서 부탁하고 부탁해서 드디어 글자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종이는 다시 구하기 어려운 종이요. 그 금으로 만든 벼루는 너무 고가라서 자기가 찾기 어려운 그런 벼루로 갈아가지고 그래서 한석봉이 그 큰 붓을 촥 올려서 그 하얀 종이에 탁 쓰려고 올렸습니다. 뚝뚝하고 종이에 그 앞을 싸죠. 정말 뚝뚝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이 옆에서 그걸 보던 사람, 아, 석봉 그 종이는 한 장밖에 없는 종인데 어떡하면 좋. 딱 옆을 본 우리 한석봉 선생님께서 딱 보시니 씩 웃으시더니 일필휘지로 쫙 써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졌던 먹자국이 글자에 가려서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명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그러실 거예요. 아차, 이것도 먹이 떨어진 거죠. 내 자식이 이렇게 됐구나. 내 사업이 이렇게 됐구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일필휘지로 촥 휘둘러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명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32장 1절부터 6절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인생인데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덜덜 떨며 살고 있습니까?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이 끝났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 조금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모든 그 연속극에는 예고편이라는 게 있어요. To be continued.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저녁까지 넘어가게 될 거냐면 이 3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제일 제가 놀라우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날 아론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그날 아침에도 만나는 내렸다는 거. 여기까지. 예고편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사실은 시간이 조금은 있지만 시작해서 도저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에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행복했다는 걸 정말로 느꼈던 순간이 아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일기장을 쓰고 내가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제가 내가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혹은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글자로 만들어서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나쁜 마음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인생에는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것이 생겼냐면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칭찬받고 시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얘 어릴 때 우리 수영 배울 때 얘기하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 아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의미에서 무슨 어떤 삶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우리 인생이 너무나 값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당연히 질문이 나오셔야죠.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인가?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